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신 모세가 태어나서 자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장성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 제사장의 사위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2장을 한두 번 읽어보셨다는 가정하에 본문 해설은 생략하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세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어떤 연단을 받는지에 관한 교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순종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임종하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했을 때 저주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한패란 얘기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땅에 분산되어서 살게 됩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저주받은 지파 자손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성장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방인 문화에서 이방인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성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볼때 모세는 전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모세는 혈통이 좋지 않고 이방 문화에 젖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난폭한 살인 전과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쳐 죽여 모래에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신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먹이 앞섰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천한 목자였습니다. 제도권에 적응하여 살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방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볼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민족 사이에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을 도합 80년을 살았던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일개 백성의 사윗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택하신 겁니다. 혈통과 성장 배경이 좋지 않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았고 천한 목자 출신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주님 제자들을 보면 그들도 한결같이 천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모세 모두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암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와 반골과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회자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지한 교인들이 목회자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대학을 나오시고 어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어떤 교단 총회장을 하신 분이다 하는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성골들을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원합니다. 제도권에서 자라난 순화된 사람들을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로 지원했다면 모두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됐을 겁니다. 12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랍비 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교회에서 좌업을 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정반대의 사람들을 목회자로 청빙하는가? 왜 이전에 땜장이나 목수나 농부나 말단 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목사된 사람들은 멸시하고 교수나 의사나 고급 공무원을 하다가 목사된 사람들을 존경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내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겠으나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자들, 그런 것과 같은 자들이 교회의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값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고 재직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할 때도 늘 성경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지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나의 생각, 논리, 경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스펙으로 목사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무학자였다는 것 기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스펙으로 자신의 목회학 박사학위를 내세우는 목사들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쏟아내는 목사들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구별은 좋지 않지만은 성도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사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목회자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서로 하나 되어 돕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 등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꾸짖으시는데 우리는 누가 너로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하고 항의합니다. 치유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짓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배척했기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더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지낸 기간입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도 모세에게 반역했기에 추가로 40년을 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져야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하며 멸시했기에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도 모두 멸망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권면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멸시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매일 주변 이방 나라들, 곧 아랍 국가들과 싸우며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면 네가 무엇인데 내게 설교하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세상으로 교회 분규를 들고 나갑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교회의 더러운 행주를 톱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한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질책하시든지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누가 말해도 내 잘못을 얘기해 주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되어 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나 광야에 연단 기간이 있습니다. 세속의 때를 벗기시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를 광야로 인도하여 단련시키시는 계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가난을 견디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족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전지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신사로, 학자로, 정치가로, 군인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부였던 것, 목자였던 것 우연이 아닙니다. 목자와 어부는 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새로운 환경에서 주어진 삶에 지족하며 양치는 3D 업종의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연습을 잘 받아야 합니다. 분주한 삶을 떠나 조용하고 한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알기에 우리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둘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질책하시건 겸손히 잘 받는 자들이 되며,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연단을 잘 받음으로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